오늘 그래서 히브리서 계속 공부를 하겠는데요. 오늘은 1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절, 그리고 16절에서 마지막까지 18절까지 읽고 그리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16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저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충성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구속하려 하심이라.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와주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1장의 내용, 그리고 지금 2장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내용을 우리가 뭐 간단하게 정립을 하면,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쓰신 이분이 이 구약의 이 하나님 백성들이 귀하게 여기는 그런 것을 지금 가지고 예수님과 비교하며, 이제 그런 것들이 아니라 이제 오직 그런 모든 것들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최고고 예수님을 붙잡아야 한다, 이제 그런 내용이고, 지금은 그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우수하다. 그래서 우리가 뭐 천사들을 귀하게 여기고 뭐 천사를 뭐 만나느니 뭐 천사의 영광 이런 거를 지금 얘기들을 하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 천사들보다 우수하심,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천사들보다 우세하다라고 말을 하는 데 있어서 최고의 문제가 뭐예요? 그거를 못 받아들이는 그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종교적인 생각, 구약의 특히 이 세상적인 종교, 즉참 믿음이 아닌 수준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그래서 거리끼는 것이 되고 미련한 것이 된다. 고린도후서에 우리가 나오죠. 그런 것이 왜 그렇습니까? 지금 하나님이시라고 얘기를 하고 또 구세주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이 왜 죽는 거고 구세주가 왜 자기가 고난을 당하고 자기가 죽느냐? 이게 세상 수준에서는 말이 안 되는 수준입니다. 보통 사람들, 여러분 그냥 밖에 있는 사람들하고 아무나 얘기해 보세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믿어서 내가 잘 되고, 이 세상에서 잘 되고, 모든 것이 그 하나님도 이런 복을 주시는 분으로서 그 하나님이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고, 하나님이 죽는다. 이거는 이렇게 안 받아들여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근데 지금 기독교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너무 세상이 안 받아들이니까 이걸 자기네 멋대로 바꿔갖고 세상이 좋아하는 소리로 자꾸 만들라고 하는데, 그러나 성경의 이 진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를 쓰신 분도 그런 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왜 예수님이 천사들보다도 우세하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왜 고난을 받냐, 말이에요. 왜 죽냐고요.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으시고, 우리 그 전에 보던 내용이죠. 즉, 인간이 되시어 죽음에 고난을 받으심을 인하여 그렇게 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씌우심을 보았다. 우리가 관씌우심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때까지 죄에 빠진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죄에서 구원하심을 어떻게 하셨느냐?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이루셨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과 동일시하셔서 그 인간들의 죄를 지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인간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광과 종기의 관을 쓰심이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받으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참 세상에서 듣기 싫고 거리끼는 내용이 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구원을 이뤄서 영광과 종기의 관을 쓰셨다. 이거는 멋있게 들리는데 근데 그렇게 영광과 종기의 관을 쓰시는 그 일을 십자가의 죽음과 고난을 받으심으로써 이루시는 그리하여 그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결국 같은 삶 즉 우리도 이제 영광과 종기의 관을 쓰게 되는데 그러나 우리도 그렇게 되는 것이 예수님 삶에 그 죽음과 고난의 삶에 참여됨으로 그래서 우리 사도 바울이 앞으로 우리가 받을 그 영광이 지금 받고 있는 이 고난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된다. 그러나 분명하게 그 예수님의 영광에 같이 참여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고난에도 참여해야 된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깨달은 것이죠. 이 참 복음을. 근데 아직도 기독교라고 하면서 이 참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냐? 정말 천국의 영광과 그 종기에 그 관을 쓰는 것이 이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라는 것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은 더 이상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됩니다. 사실 이 세상에서 고난받고 핍박받는 것은 창피한 일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수준에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그냥 그 고난만 받고 핍박만 받고 있어봐요. 이게 뭐 자랑할 일이 아닙니다. 창피한 일이지. 그런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십자가의 죽음의 고난을 우리가 부끄러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이 되는 이게 영광스러운 자랑이 되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이걸 이해를 못합니다. 왜 이 십자가의 고난, 그 당시에 그 십자가라는 것이 뭐였습니까? 우선 그거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그 당시에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정말 정말 창피한 일입니다. 왜? 이거는 죄인 중에 죄인, 그냥 그 죄인이 로마 시민만 돼도 절대로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나쁜 짓을 했어도 십자가에 죽음을 죽는 자는 그 당시에 노예였습니다. 노예 중에서도 이제 죄인으로 이렇게 인정받은 자들이 죽는. 뭐, 얼마나 창피한 겁니까, 이게? 근데 구세주께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죽음을 죽었느냐? 이게 사람, 세상 사람한테 우리는 너무 이런 걸 많이 듣다 보니까 그냥 뭐 당연히 뭐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우가 좀 있는데 솔직히 좀 깊게 생각을 하면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이게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실이 아닙니다. 왜? 창피한 것이니까. 오직 못났으면 세상에서 그렇게 고난을 받고 그렇게 핍박을 받습니까? 어떻게? 정말 고난을 받고 핍박을 받아도요. 결국에는 잘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결국에 잘 되니까 그 고난과 핍박이 뭐 이렇게 자랑스러운 걸로 되지. 그냥 그 고난과 핍박으로 끝나는 거가 이건 자랑스럽게 될 수가 없는 게 세상입니다. 그죠? 고난과 핍박이 조금 자랑스럽게 되는 거는 결국 잘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뭐 결국 잘 되는 것도 없었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얼마나 창피한 것이에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한번 가서 문이 열려 있는 것 같아요. 고린도전서 1장 23절 한번 보자. 우리 뭐 수도 없이 많이 본 거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거리끼는 것과 미련한 것이라. 왜 유대인들에게는 왜 거리끼는 것이 됩니까? 이 사람들은 세상 망국, 즉 세상 부귀를 원하는 자들 아닙니까? 세상에서 이제 그 메시아가 와서 세상 나라를 세우고 그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꿈이었는데, 아, 이런 사람들한테 고난과 핍박과 죽음은 거리끼는 것이죠, 당연히. 그리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여러분 아시는 내용이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십니다. 여러분, 저주받은 사람을 여러분이 좋아하고 영웅으로 섬기고 저주받은 인간을 우리가 구세주라. 이게 세상 수준에서 이게 어떻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이 되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지혜를 구하는 사람들, 헬라인들에게는 미련해. 왜? 하나님께서 죽었다는 것. 하나님이 죽는다는 소리는 이건 이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디 어느 종교, 세상 종교를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대상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이 죽는다는 내용이 어디 있어요? 자기가 섬기고 지금 자기가 하나님으로 모시는 그 하나님이 죽는 내용이 어디냐고요.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죽는 이런 거. 그러니까 이 당시에도 지금 그 헬라 이 시민들, 그 로마 시민들이나 또 이렇게 좀 세상을 원하는 사람들한테 이 예수님의 이 복음이 얼마나 받아들여질 수가 없는 것인가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그냥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이 이걸 받아들이고 있는 것, 이 자체가 기적이에요. 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다른 걸로 바꿔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 잘 먹게 해준다, 잘 살게 해준다 이런 내용으로 바꿔버리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있지. 근데 참 복음은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 자체가 기적이라니까요. 여러분이 이걸 굉장히 지금 충분히 이거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 이거예요. 그럼 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너무 쉽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자신도 못 구하는 그런 사람을 구세주라 부르라. 이게 로마 시민한테는 굉장히 미련한 소리같이 들리는 거죠. 그러나 복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지시고 우리 대신 죽으시고 우리 대신 완전한 삶을 살으셔 얻으신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그의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심에 참여케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이제 곧 배울 거지만 1장 20절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을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해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은 죄가 없는 나라, 그리하여 하나님과 완전 화목이 성취된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심이 없고 그 예수님의 의가 전가됨이 없고 우리를 새롭게 창조함이 없이 우리는 사실 천국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못 됩니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지렁이를 갖다가 소금에다 탁 던져면 어떻게 될까요? 감당이 됩니까? 그 환경이 지렁이로서. 죄인이 하나님께서 그 죄를 씻고 의로 입히시고 새롭게 창조하시고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죄인을 천국에 갖다 놓으면 이게 감당이 될 것 같습니까? 아마 그래서 그 차라리 지옥 가서 영원토록 이를 갈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게 낫지 마음 고쳐먹고 천국을 안 가죠. 인간은 정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저 천국을, 죄인을 천국에 데려다 놓으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영광에 이르게 하심은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에 맞게 하셔야 되는 것. 즉, 우리의 죄값이 치러지고 완전한 의로움이 이루어져야만,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이 주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음을 맛보시지 않고는, 즉 예수님께서 그 죽음의 고난을 받지 않으시고는 구원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값을 치루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제 그렇게 하심으로써 그 죽음과 그 고난 자체를 뒤집어 버리십니다. 그게 오히려 복이 되게 이제 바꿔버리십니다. 그래서 세상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겁니다. 새 창조가 완성이 되면서. 그래서 세상적으로 생각하던 것이 다 이제 반대입니다. 이래서 힘듭니다, 기독교가. 특히 처음에는. 왜? 하도 세상에 젖어서 살다가 이제 기독교를 좀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게 뭐 다 부닥칩니다. 왜? 이 기독교는 이제 세상을 뒤집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구약에서 심판이던 내용이 이제 복음의 내용으로 바뀌고,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모습이 이제 하나님한테 복받는 내용으로 바뀌고, 지금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이 고난과 죽음도 우리가 다시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세상식으로 하면 안 돼요, 이제. 그래서 이제 10절, 오늘 보는 10절이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에게는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이래 저희 구원의 주를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먼저 만물이 인하고 만물이 말미암은 자라. 즉 만물이 하나님을 위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바로 이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분인데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렇게 영광에 들어간다는 그 내용은 9절에 영광과 존귀로 관을 썼다 하는 내용과 똑같죠. 그 영광이죠. 그리고 5절에 장차 오는 세상, 즉 천국,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분. 이 일을 이루시는 일에 그 백성들의 구원의 완전한 리더, 그 주님을 고난으로 온전케 하심이 합당하도다. 조금 더 이제 이해를 합니다. 합당하도다. 왜? 고난의 죽음. 왜 그러느냐?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넘기실 수가 없어요. 심판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구원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일을 이루시는 죄를 심판을 해야 되는데 또 구원을 하고 싶어. 이거를 이루시는 게 십자가. 뭐 제가 지난 설교 때도 계속 이 얘기했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음은 그 하나님의 의로우심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서 구원,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이 방법. 하나님의 지혜가 십자가 죽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it was fitting. 영어로 하면 it was necessary. 합당하도다. 그렇게 구원을 이루는 그분이 고난으로 온전케 되심이 합당하도다. 온전케 된다. 우리 히브리서 그 5장에 가보시면,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5장으로 가겠죠. 5장에 가서 8절, 9절을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가 아들이시라도, 우리 예수님이 아들이시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 즉, 자신을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본이 되시고,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렇게 온전하게 됐다 이 말을 잘 이해를 해야죠. 항상 성경은 예수님을 얘기할 때 그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하는지 신성을 얘기하는지 구분을 안 하고 그냥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성경을 통해서 배우고 그 문맥으로 가지고 아 이것이 예수님의 신성을 얘기하고 계시는구나 아니면 아 이것이 예수님의 인성을 얘기하는 거라 여러분이 금방 압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배고팠다고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배가 고팠다. 그러면 하나님으로서 고팠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모르십니까? 그 설명을 해야 됩니까 성경이? 하나님으로서의 예수님이 배가 고팠다는 얘기는 절대 아니잖아요. 인간으로서 그 인성이 배가 고팠다 이 말 아닙니까? 예수님이 피곤해서 잠을 주무신다. 하나님이 잠을 주무십니까? 아니죠. 아 이게 인성을 얘기하고 있구나. 여기도 금방 여러분이 설명이 필요합니까? 아니 하나님으로서 온전케 되시는 걸 얘기합니까 지금? 당연히 아니죠. 항상 온전하시죠. 그분이 왜 온전하게끔 돼야 됩니까? 그러나 인간으로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메시아로서. 메시아로서. 그렇죠? 그래서 또 죄가 있으시다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온전케 됐다 그래서 이제 죄를 지었다가 뭐 점점 온전케 되는 그런 내용도 아니고 지금 메시아로서 즉 대제사장으로서 즉 직무상에 온전하게 되신 그 메시아 대제사장 여기 말로 하면은 대제사장으로서 지금 그 직무적인 그 상으로서의 온전하게 되심. 즉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도 그분께서 인간이 되시고 죽음의 고난을 받지 아니하시고는 구원 역사를 온전하게 이루시는데 온전하지 못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신데도 불구하고 메시아로서 지금 하나님의 계획이 그 메시아가 와서 그 이뤄야 되는 그 모든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그 예수님이 인간이 되셔서 이런 고난을 받고 죽는 데까지 가야 되는 이런 거가 아니고는 온전하게 이룰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꼭 인간이 되셔야만 했고 또 꼭 죽음의 고난을 받으셔야만 했습니다. 그 외에 어떠한 방법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잘 이 구절들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참 이상합니다. 이 참 못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아갖고 이런 구절을 가지고 오히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신 거 그런 거를 갖다 증명하려고 사용하는 이 아주 고약한 마음들. 왜 이런 고약한 마음들이 생길까요? 아니 하나님이시고 하는 것이 지금 결론 난 거 아니에요, 그건. 그러면 이런 구절들이 그러면 뭔가 하고 곰곰이 생각하면서 그러나 우리가 완전히 붙잡고 있는 결론적인 그런 그 베이직한 닥추리는 아 그건 움직이지 말아야죠. 근데 참 이 죄인들이 고약합니다. 이런 구절 나오면 아주 뭐 아주 잘 잡은 걸로 아주 예? 요런 거 가지고 덤빕니다. 그죠? 희한하죠. 다행히 그래도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정말 다행히 하기야 덤벼봤자지만 그거 뭐 눈 하나 깜짝할 사람이 여기 있습니까? 그런 거 가지고 네. 무슨 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죄가 없으신 거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따지자는 거예요 지금 기독교 교회에서 안 믿는 사람들하고 따지는 거죠 어쨌든 지금 그러면 이렇게 이 메시아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죽는 데까지 순종하는 것으로 지금 온전하게 된다면, 그럼 그 메시아 안에서 구원받는 여러분과 저는 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걸로 지금 생각이 되십니까?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고난을 안 받아도 된다는 게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 이제 그 고난이 하나님의 복으로 바뀌고 그 고난을 받는 것이 예수님 삶에 더 참여되어 예수님을 닮아가는 참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이 됐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연합,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에 시작할 때가 아니라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나요? 언제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설교 이제 이 2장이 두 번을 더 하느냐, 세 번을 더 하느냐 그랬을 때 하나는 연합. 연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하고 싶은 게 뭐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맞는 말이죠. 성경적인 말입니다. 나를 위해 죽었어요. 그런데 지금 좀더 나가야 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이 말도 성경적이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죽었다. 그리고 더 나가서 나도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 이게 이렇게 다 얘기가 돼야 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 이건 맞는 말인데, 여기에서 끝나면은 자칫 잘못하면 이제 그렇게 죽었으니까 나는 안 죽어도 되는 것 같이 돼버립니다. 근데 나도 죽었다. 이거를 이해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 나도 옛사람에 대해서는 죽었다. 그 옛사람이 진짜로 죽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죄에 섞인 그런 삶을 이제 살수 없는 자가 새로운 창조가 된 이런 현실들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삶이 이제 우리의 example가 되는 거죠. 예수님 삶 자체가 이제 example만 되는 것이 아니라 또더 나가서 내 삶이 된 거죠. 내가 이제 사는 삶이 바로 예수님의 삶이라 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이해를 안 하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뒤에 가서. 그래서 나도 그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게 이제 기독교의 목적이죠. 저희 구원의 주라 그랬는데, 영어로 보면은 뭐 리더라고도 번역되고 캡틴이라고도 번역되고, 이런 식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리더가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따라가는, 그분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영광에 들어갑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영광으로 이끌으셨다 이 말이 아닙니다. 즉,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삶이 우리 삶의 패턴이라 이 말이에요. 그럼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그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는데, 그럼 우리도 그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게 되는 어떤 삶이 되겠느냐? 예수님과 똑같단 말입니다. 우리도 예수님 같이 고난으로 온전케 되는 삶을 이제 사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사실 고난을 받는 사람도 받을 때 기분이 좋은 것도 아니고, 그걸 즐거워하기도 참 어려운 거고,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지에 가야 이제 오히려 고난을 환영하고. 근데 사실 여러분 자신 있으세요? 고난을 환영하고, 뭐, 고난을 참여하기에 어떻게 하면 더 참여될 수 있을지 찾고, 그건 아무나 주는 복이 아닙니다. 제 생각에는 몇명안 되는 것 같은데. 예. 그러나 이제 우리가 보는 눈이 바뀌는 겁니다. 우리는 누가 고난을 받고 있으면 딱 먼저 이렇게 반응이 뭐예요? 쯧쯧쯧. 지는 뭐좀 잘난 것 같이, 얘는 고난을 받고 있어서 좀 못났고, 자기는 안 받고 있어서 잘난 것 같이. 이 저절로 이렇게 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된다니까요. 이건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고난받는 사람이 잘 돼가는 사람 보고 쯧쯧쯧 해야 되는데, 또 그것도 또 잘 안 됩니다, 그렇게. 왜? 이게 아직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성경을 가지고 여러분이 잘 아는 구절들 아닙니까? 다시 한번 읽고 판단을 성경대로 한번 해보세요. 근데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은혜를 안 받으면 제가 이런 구절 다 읽어줘도 짜증만 납니다. 왜? 고난을 받고 있는 그 상태에서 야 너는 복받는 자다 얘기해줘봐요. 딱이 맞죠. 그렇게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이 뭐라 그러냐 한번 보세요. 우리 다 읽은 구절들이에요. 야고보서 1장. 1장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우선 이게 되냔 말이에요. 안 됩니다. 믿음이 아니고.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근데 참 말씀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죠. 아니 지금 시련이 오고 막 시험이 오고 하면은 뭔가 세상에서는 없고 부족한 모습 아닙니까? 근데 여기서는 더 그 시련을 인내로 예 이루고 하면 이제 부족함이 없는 온전하여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다 그러는데 이게 어떻게 세상에서 이해가 갑니까? 눈에 보이는 수준에서는 더 부족한데, 더 힘든데. 그러나 지금 참 복음이 뭘 얘기하는지. 그러나 너희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않으신다. 왜? 아, 감당하지 못하는 걸 주면은 어떡해요? 그 말은 큰일 나는 얘기죠. 근데 감당할 만한 것만 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 우리가 더 온전하게, 그래야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데까지 이르라. 이 말 아닙니까? 그러니 사도 바울은 그게 더 그렇게 되고 싶어서 고난을 더 환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게 더 갖고 싶어서. 세상 거보다. 이게 더 갖고 싶어서. 근데 쉽게 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저도 처음에 기독교인 됐을 때 이런 구절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아니 시험이 오면 어떻게 기뻐하라. 그래서 내가 생각을 곰곰이 했죠. 그 몇십 년 전 얘기 아닙니까? 아니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저한테는. 아니 시험이 오는데 어떻게 기뻐해요. 너, 여러분 이게 성경 말씀이니까 어 그래 그래 받아들여야지 이겁니까? 한번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좀. 시험이 오는데 기뻐해요? 됩니까? 솔직히. 아 그래서 이런 거 갖고 어느 얼마나 씨름했는지 모릅니다. 왜? 아니 왜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시냔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결론 내리기는 또 내가 너무 마음이 막 아프고 하나님 말씀이라는 건 또 확실하고 뭐야 내가 잘못이야 하나 뭐 이런 거 갖고 씨름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그런 씨름이 있어야 이게 제대로 들어오죠. 그러나 참 사도 바울 수준 같이 그러나 더 나가서 우리 예수님 수준 그분이 그렇게 고난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디자인을 그렇게 해놓으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 말은 지금 뭐 너희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런 거랑 똑같죠. 그죠?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구원하신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게 하려고 여러분에게 은혜도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뭐 어떻게 되겠어요, 삶이? 데살로니가 전서. 이래갖고 이단이 돼버리는 거죠. 성경이 또 전설이 돼버리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3절. 누구든지 이 여러 환난 중에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로 이것을 당하게 세우신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이렇게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걸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너희가 안다. 하나님의 디자인이다. 하나님의 계획이다. 고난을 받게 하려고. 근데 왜? 고린도후서 1장 9절.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왜? 목숨을 이제 구하기가 힘들 그런 수준까지 간 거죠. 정말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거기 나오죠, 그 전체. 살 소망. 그러니까 이제 보통 말로, 아, 죽었구나. 여기까지 간 거죠. 그런데 그렇게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하나님한테만 의뢰하게,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기대게끔 하려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고통이 일어나고. 로마서 5장 3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런 구절도 참 황당하죠.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이는 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즉 결국 왜 환난 중에, 환난 속에 살게 하시느냐? 왜 고난이 있게 하시느냐? 소망을 갖게 하려고. 이 소망이 뭐예요? 천국 소망입니다. 너무 세상이 좋으면 천국 가고 싶겠습니까? 그럴 수도 없겠지. 그러나 너무 가진 것도 많고 즐거운 것도 많고 참 아까울 것 같아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죽을 나이가 가까우면 말입니다. 얼마나 이거 어떻게 이거 다 놓고 가야 되는데. 얼마나 아깝겠어요. 뭐 여러분과 저 같은 수준에서는 모르겠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도 그 자기가 차고 있는 그 저희 뭐야 밥통도 이거 아까워 이거 이제 못 쓰나 그럴 사람도 있겠지만 하여튼 참 그건 더 한심한 모습이지만 이야 예, 어떻게 가 어떻게? 근데 다르죠. 사도 바울은 지금이라도 당장 죽어서 예수님과 함께 하고 싶은데.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여기 있는 것도 더 유익한 것 같아서 지금 있는다. 참 다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달라요. 이 세상에 미련이 없습니다. 여기에 미련이 있습니까? 물론 참 가족을 두고 가야 되는 더군다나 그 아이가 아직 어리고 하면 근데 저도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내가 그런 말도 많이 하고, 내가, 야, 지금 죽어도 다 되는데, 아직 애들이 좀 어리다. 이제 그런 소리도 할 수도 없는 나이까지 이제 됐어요. 이제는 애들도 어리지도 않은데. 근데 그때도, 애들이 어릴 때도 그런 말을 하다가, 아, 이제 이런 소리 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이 드는 게 뭐냐. 아니, 뭐, 내가 걔네들을 뭐, 먹여 살린 것 같이, 나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걔네들 뭐, 안 먹여 살릴 것 같습니까? 걔네들은 하나님 아들, 딸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지켜주셨고, 이제 우리, 내 자식들은 그냥 안 지켜주십니까? 건방진 소리구나, 이것도. 이런 소리도 하지 말아야 되겠다.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좀 마음 먹은 날이 있었는데.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테케를 안 해주실 거예요. 소망을 갖고 살게. 그 다음에 데살로니가 후서 1장 5절에 보면 거기에는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즉 천국에 합당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 천국을 위하여 너희가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뭐 수도 없이 읽은 그 구절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기까지 가야 됩니다. 그죠? 근데 그렇게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만큼만 주신다고 해서 감사하고 사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게 뭐 요만해서 항상 그냥 뭐 정말 고난이라고도 얘기하기도 이렇게 좀 창피한 그런 것들이 왜 이 세상에 정말 엄청난 고난 받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참 미국에 살면서 이것도 고난이다. 고난이죠. 그리고 미국에 살기 때문에 더 고난입니다. 사실 다 못 먹는 데서 못 먹는 거 하고 여기서 잘 먹는 데서 못 먹는 거 하고 고난이 다릅니다.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어려운 데 있으면 더 쉬울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정말 정말 고난, 핍박이 심한 그 역사 사건들을 보세요. 그때 기독교가 최고로 셌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자유가 그냥 넘치는 이 미국에서 기독교가 제일 약합니다. 한국도 예수님 사진에 침뱉어라 이럴 때 목숨 걸고 순교까지 한 것입니다. 고난이 심할 때 기독교가 최고로 셌다니까요. 그래서 처음 역사를 보시면 이 사도행전 그 뒤로 얼마나 핍박이었습니까? 기독교가. 그런데도 퍼져나가지 않았습니까? 그 로마 그 제국 밑에서 정말 핍박들을 많이 받고 막 죽음도 받고 할 때 근데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칸스탄틴이 아예 로마 종교로 바꿔버립니다. 기독교를. 그래서 이제 기독교가 핍박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 기독교가 이제 약해집니다. 순교라는 단어가 없어져 버립니다. 예수님 위해서 죽겠다 이런 컨셉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C.S. 루이스가 쓴 책 그런 책을 보시면 이 사탄이 회의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책을 읽어보면요. 사탄이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 회의 내용이 뭐냐면 야 우리가 기독교는 이렇게 죽이고 핍박하고 정말 이 정도로 고생을 시키는데 왜 기독교가 점점점 세지냐 이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제 회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사탄과 그 부하들이 모여서. 그 회의 내용이 뭐예요? 자유를 주자. 핍박하지 말자. 고난을 주지 말자. 그러면 이것들이 타협한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세상에서 핍박이 없어지면서 기독교가 약해집니다. 고난은 우리가 피하는 것도 아니고 부끄러워할 것도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 요한이 자기를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여기에 예수님의 환난과 그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여러분과 저도 우리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가 되는 거 잊지 마시고. 히브리서 12장. 히브리서 12장 5절. 12장 5절 말씀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니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그리고 10절에 가시면 저희는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회케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의 그로 말미암아 연달한 자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나니. 그래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하고 이제 힘있게 살게끔 말을 하죠. 이제 마치도록 하죠. 다시 히브리서 2장으로 가셔서 10절을 우리가 봤는데 그 뒤에 나오는 거 16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우리가 천사들에게 이런 지금 은혜를 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즉 여러분과 저를 지금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18절.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잘 알고 계십니다. 예, 우리를 아시고 예수님께서 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가 없다. 다른 어느 누구도 다른 어떤 방법도 없다. 기독교가 지금 말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예수님께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이 말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대제장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직접 자신이 여기에 그 유혹을 받고 고난을 받으셔서 이제 유혹과 고난을 받는 우리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즉 하나님으로서 모르는 게 없다. 당연히 하죠. 그러나 인간이 되셔서 지금 우리 수준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그런 유혹이나 시험을 받으신 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다 이기셨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받는 그런 유혹들, 그런 시험들 충분히 도우실 수가 있는 분이다 하는 것이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얘기하는데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생각할 때 아니 우리가 좀 나중에 좀 4장에도 이런 구절이 나와서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하게 보죠.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모든 시험을 다 받으셨는가? 남자로서 여자가 받는 시험도 받으셨는가? 뭐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고. 그러나 사실 성경은 모든 시험이 세 가지로 온다. 그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의 모든 것이 이 세 가지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런 수준에서 예수님이 이 세 가지로 다 유혹을 받으셨습니다. 사탄한테 유혹을 받을 때도 이 세 가지 수준이었고, 그죠? 그래서 정말 모든 유혹을 다 그분도 받으시고 고난을 받으셔서 이제 유혹과 고난을 받는 우리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우리 예수님께서요, 그래서 아십니다. 즉 우리가 성경에서 안다는 게 뭐예요? 경험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경험. 관계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냥 머리 지식만 있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여러분이 아파하는 그 아픔이 뭔지를 아십니다. 예수님도 가난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예수님도 배고픔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예수님도 사탄에게 유혹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외로움이 무엇인지 아십니다. 우리 예수님도 오해받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슬픔이 무엇인지 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받는 어떠한 고난이나 핍박이나 외로움이나 유혹이나 다 알고 계신다니까. 경험으로 알고 계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됩니다.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이겨내십니다. 그리고 그 이겨내신 그 이김에 여러분과 저를 참여시키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게끔 인도하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처지를 너무도 잘 아시고 계신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해 죽음까지도 맛보신 대제사장 예수님이 계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최고로 두려워하는 그 죽음도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다. 이 정도로 우리와 하나가 되는 동일시하셔서 이제 우리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아시고 이제 우리를 도우시는 대제사장으로서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하여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가 말씀하시는 대로 자기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 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시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뭐 내일은 어떻게 되고 모레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결국 끝에는 우리도 영광과 존귀의 관을 쓰는 것이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 어떤 고난 어떤 핍박은 몰라도 그러나 우리 삶이 그 예수님의 고난과 핍박과 그 죽음의 삶에 참여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알고 사는 거 아닙니까? 뭘 기대하고 사냐 말이에요. 천국 외에는 진짜 뭘 기대하고 사시냐고요. 뭐 어떻게 될 거예요, 이 세상에서. 뭐 어떻게 될 거라고 약속해 주신 걸로 착각을 하느냔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러나 천국에서는 어떻게 될 것인지 확실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거기에는 뭐 조금 더 뿌옇다거나 이렇게 뭐 잘 확실하게 알려주지 않으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같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고난으로서 순종을 배웠듯이 우리도 여러분도 마찬가지 않습니까? 그럼 뭐 일 잘 되고 세상 일 잘 되면 뭐 그렇게 다 할 것 같죠. 근데 이게 안 되고 고난이 오고 외롭고 핍박이 오고 이러면 여기서 이게 진짜 순종이냐 아니냐가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갈라지는 거 아닙니까?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죽기까지. 네, 거기까지예요. 죽기까지 순종. 그래서 결국 여러분과 저도 이제 예수님같이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마치죠. 기도 끝나고 질문 있으면 받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이 복음의 말씀. 참 어떻게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삶에 참여되는 예수님 고난에 참여되는 그리하여 예수님 그분을 증거하다 예수님같이 되는 것 이런 엄청난 복을 받고 사는지 하나님 아버지 고난이 올 때마다 참으로 성경이 명령하는 대로 기뻐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Amen.